할렐루야. 우리가 6절, 7절, 8절을 다시 부르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송가 441장으로 계속 누리겠습니다. 441장입니다. 41장입니다. 41장. 할렐루야, 영광 돌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께 감사하여라. 3절입니다. 하나님이 건축하신 성에 이르리 주께 영광 할렐루야. 그곳에서 주의 영광 광채 보겠네. 주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미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가세. 주의 영광 안으로 함께 들어가겠네. 주께 영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주의 구속 찬미하겠네. 주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기쁨 영광 한량 없겠네. 주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미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가세. 주의 영광 안으로 함께 들어가겠네. 주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님들이 1절 부르고 자매들이 2절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노래로 다할수 없는 주의 큰 영광이네. 노래로 다할수 없는 주의 큰 영광, 주께 영광, 할렐루야. 모두 형제 소리 높여 함께 찬미해. 주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미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가세. 주의 영광 안으로 함께 들어가겠네. 주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들의 기쁨 말로 다 못하겠네. 주께 영광, 할렐루야. 찬미하며 성전 안에 함께 살겠네. 주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미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가세. 주의 영광 안으로 함께 들어가겠네. 주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이 건축하신 성에 이르리. 주께 영광, 할렐루야. 그곳에서 주의 영광 광채 보겠네. 주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미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가세. 주의 영광 안으로 함께 들어가겠네. 주께 영광, 할렐루야. 다같이 4절 새 노래로 주의 구속 찬미하겠네. 주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기쁨 영광 한량 없겠네. 주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미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가세. 주의 영광 안으로 함께 들어가겠네.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께 영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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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자리 앉고 우리의 휴대폰도 꺼서 방해 없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둘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계속 메시지 2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스도를 체험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남가주에서 이러한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제로, 즉 우리의 장래 전체를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에서 아스카 형제님과 제가 너무나 기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특권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빌립보서는 어떤 책입니까? 이 한 가지 것에 대한 책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체험함에 대한 책입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언제든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함을 추구하고 그 안에 들어간다면 무언가 비밀한 것을 체험합니다. 우주가 비밀이죠. 하나님도 비밀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비밀이시고 그리스도와 교회가 위대한 비밀입니다.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연합된 영이 있다는 사실은 바로 비밀 중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연합된 영 안에서 그분을 만질 때, 그분을 체험할 때 우리는 비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비밀한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빌립보서는 그 구조에 있어서 다른 네 권의 서신, 즉 신성한 계시의 중심인 그 서신들과 비교할 때 차이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는 첫 번째 부분에서 계시가 나옵니다. 계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부분에서는 실질적인 체험과 적용이 뒤따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로 충만하지만 그 책 전체가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그 차이점은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즉 그리스도에 대한 주관적인 체험과 누림이 있습니다. 그 뒤에 이 놀라운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 우리가 갖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번 메시지에서 보겠지만 또한 내일 메시지에서도 보겠지만 빌립보서 2장을 볼 겁니다. 여기서의 부담은, 오늘 밤의 부담은 특별히 우리가 이것을 만지는데 이 책의 이 장을 다룰 때 이것을 놓치지 않고 이것을 광산으로 파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주관적인 체험으로 얻어내는 것입니다. 이 형제님이 말씀하실 때, 이것을 라이프 스타디에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나의 어려움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이 장에 올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에게 곤란함이 있습니다. 이 곤란함은 바로 이 장이 귀히 여겨지는데 믿는 이들 가운데 많이 말하고 있고, 그런데 새로운 믿는 이 중에서 이 놀라운 메시지를 빌립보서 2장에 대해서 듣지 못한 분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본, 2장에 있는 이런 본에 대해서 누구도 이 메시지를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겠지만 이것을 교리적인 방식으로, 주관적인 방식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훨씬 더 많은 것이 여기 있습니다. 이 장에는 이것을 다만 교리적으로 받지 말고 우리는 깊이 주관적인 체험의 방식으로 들어가서 이 메시지에서 계시된 내용대로, 즉 본입니다. 이 내용에 올 때 니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말씀의 이 부분에 올 때 이것은 마치 우리가 거룩한 땅, 성지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발을 벗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단락에 올 때 그렇습니다. 또한 형제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어쩌면 어떤 단락도 이 단락처럼 비밀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와 본에 있어서 이 빌립보서 2장처럼 이러한 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사실과 대조되는데 우리가 이 장을 받아들일 때 교리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또 전반적으로 여러분이 체험을 비교해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본을 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무엇을 통과했습니까? 매 단계를 통과하시면서 비우셨습니다. 낮추셨습니다. 겸허히 낮추셨습니다. 그리하여 여기서 보는 것은 귀히 여기는 겁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께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 당신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계시를 취해야 하고 5절부터 8절을 특별히 그 계시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귀히 여기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에서 가르칠 때 우리가 이 본에 대해서 귀히 여기는 것이 있고 이것이 주님의 상으로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모방하는 것, 이것으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님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에 대해서 맘상하지 말아야 합니다. 화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그보다 여러분 자신을 비워야 하고 낮춰야 합니다. 지침을 받은 형제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아,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 다음에는 내가 주님의 본을 기억해야지. 아, 그래, 나는 이제 내 스스로 겸손을 추구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성도들이여, 이것은 이 가장 비밀한 성경의 내용을 성지로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깊은 존경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무엇입니까? 주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에베소서 2장에서 수행하신 그 단계들을 취하실 때 이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만드셨고 가장 주관적인 방식으로 하실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그러한 본이 되신 겁니다. 또한 우리를 어떤 방향을 정해주셨는데 이 새로운 발자취를 따르는 것입니다. 외적인 모방이 아니라 연합된 영 안에서 그 발자취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 주저함이 없이 주님께서 하신 것과 똑같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형제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보는 이 메시지에서 내려갈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죠. 그러므로 내려갈 때도 있고 또한 오스카 형제님은 올라가는 것을 제시할 겁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체험에 있어서 어느 지점까지 갑니까? 우리가 더 이상 어떤 것도 붙잡지 않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어떤 것도 붙잡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속존재 안에서 붙잡지 않고 기꺼이 비워서 어떤 방향으로 향하는 겁니다. 그 방향은 이렇게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지만 우리가 결국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바로 내재적인 하나와 하나님 자신과의 상호 내재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본이 여기서 제시된 것처럼 이 구절에서 제시된 것처럼 그 본이 재생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이 형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 구절들이 주님의 겸손과 그분 자신을 비우심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노예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심지어 죽으시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낮추셨지만 이것이 교리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교리적이겠지만 겉으로 볼 때 교리적으로 보이지만 훨씬 더 주관적이라고 했습니다. 훨씬 더 주관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님께서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들이여, 여러분이 어떻게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의 주님의 의도가 우리에게 어떤 이러한 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주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것, 즉 주관적인 체험에 있어서 그분이 본을 세우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기 네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네 가지 항목이 있죠. 첫 번째는 이것이 빌립보서에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는 무엇에 대한 책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주관적인 체험에 대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본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주관적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 본이 계시된 후에, 즉 5절부터 9절에서 계시된 후에, 그 다음에 10절과 11절이 추가되었고, 그 다음에 12절에서는 내일 말할 그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가 이루어낼 구원이 있죠.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구원은 그러므로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어내는데 그러므로서입니다. 그러면 무엇 다음에 그러므로가 나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주관적인 본으로 체험한 후에 그러므로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말하는 것은 세 번째 중점인데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시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12절 뒤에 나오는 것이죠. 12절과 13절은 둘다 너무나 주관적인 내용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뤄내는데 하나님이 안에서 운행하심에 따라서입니다. 그것은 그 본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 본이 다만 하늘에만 있다면 그분은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내실 수 없고 내 안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될수 없습니다. 이 본이 주관적이 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5절부터 8절에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님의 육체되심을 말하고 인간 생활을 말하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말하며 결국에는 그분의 부활과 승천을 말하는데, 이 단락에 나오는 모든 것은 만주의 주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구속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형제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여기서의 성경에서 그분의 구속을 포함하는 것을 빠뜨렸다는 것은 그분의 의도가 다만 그분이 이뤄내신 것, 즉 우리가 참여할 수 없는 그 구속을 이루시는 것에 부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주관적인 본으로 취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로마서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비밀하시고 놀라운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을 말합니다. 로마서자 1번에서 말하는 것은 이 본이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의 본을 위해서 있습니다. 이것은 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질 수도 있고 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자 1번에서 보여주는 것은 그 조건, 상태가 무엇인지 말합니다. 로마서자 2번에서 말하는 것은 이 조건은 바로 우리가 그분의 생각을 갖는 것, 이 생각을 갖는 것. 로마서자 2번에서 보여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 생각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 전체에 합쳐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안에 들어가서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보는 본, 이것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본에 참여하고 그 본에 참여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나머지 로마서 2번의 중간까지 다루고 오스카 형제님이 나머지를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본이신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로마서 1번이었죠. 그리스도를 우리의 본으로 취하는 것은 이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이 서신에서 강조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서 주님이 최근에 하신 말씀은 생각이 강조되었습니다. 생각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핍비춤이 필요한지, 얼마나 주님의 생각이 우리를 관통해야 하는지, 그럴 때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따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생각을 품으십시오. 여기서의 품으십시오라고 할때이 동사는 바로 인격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격에게만 이렇게 허락할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을 품으십시오라는 이 말은 이 대문자의 그 생각, 그 우주 안에 있는 생각이, 우주 안에 있는 그 생각이 있을 때, 그 사랑스런 주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허락해 드릴 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생각을 품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입니다. 여기서 생각은 명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동사형입니다. 이것은 동사입니다. 그 인격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문자대로 직역하면 이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 있게 하십시오. 여기서의 이 사고방식, 이 사고방식이 여러분 안에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을 통제하고 지시하게 하십시오. 여기서 하게 하라라는 이것은 선택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생각이 우리 안에 있게 하거나 혹은 이 생각이 우리 안에 있도록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구절에서 이 선택이 있는 것은 골로새서 3장 16절과 병행을 이룹니다. 여기에 두 가지 놀라운 생각이 소통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생각에 이 생각이 소통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면을 말합니다. 이 생각이 우리 안에 있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분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통제받은 것은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분이 아버지를 사랑함에 있어서 기꺼이 자원하여 아버지께 순종하고 그분 자신을 비워서 심지어 죽기까지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려면 우리가 똑같이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이것에 참여할 때 우리가 사랑 안에서 주님 자신에 대한 사랑 안에서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신격 안에서의 영원한 사랑이 있는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사랑이 발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흥미로운 것은 처음 라이프 스타디 빌립보서를 열어주실 때 처음 몇 문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는 성경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에 있어서 걸작과 같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아가서와 일치합니다. 여기서 추구자가 초점을 두는 것은 그녀의 온 일생 동안 더욱더 절대적으로 그 사랑하는 이에게 두어졌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종류의 갈망과 열망을 가질 때까지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러한 종류의 사랑, 아들께서 아버지를 향해 가졌던 사랑을 가질 때까지입니다. 우리가 영 안에서 그분을 만지는 겁니다. 그분께서 아버지를 향해서 가졌던 사랑을 우리에게 똑같이 주시고 그분을 향한 똑같은 사랑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의식이 그분으로 충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의식이 그분으로 충만될 때 이것은 일들마다 사례마다 무엇으로 채워집니까? 우리가 그분을 향해 간다는 겁니다. 그분을 향해 움직인다는 겁니다. 어떤 위치에서 움직이거나 혹은 우리가 가진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분을 향해 움직여간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주님과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 안에서 주님과 교통함이라는 책에서 51쪽과 52쪽에서 이 형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대한 체험, 우리가 생각을 영에 두는 것에 대해 말할 때 우리가 시편 기자처럼 주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항상 그분께로 돌이킬 때 여기 참고 구절은 시편 104편 34절이 있죠.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묵상함이 그분께 달콤해지기를 이라고 말했죠.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 대한 의식으로 채워지고 그분을 향해서 움직일 때 이러한 표시가 있죠. 우리가 이 생각이 우리 안에 있게 한다는 겁니다. A번,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으로 취해야 하며 우리 안에 이 생각을 품기 위해 우리 자신을 열어야 합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중점들이 말합니다. 놀라운 체험들이죠. 유기적인 연결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만질 때 이 연결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더 이상 우리 자신을 놀랍다, 탁월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미덕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갑자기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의 미덕, 다른 사람들이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1번에서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 생각이란 3절에 있는 여기는 것과 4절에 있는 귀하게 여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3절을 볼 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라고 있고 4절에서는 귀하게 여긴다라고 할 때 자신의 미덕이 아니라 다른 이의 미덕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구절들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 못하죠. 다른 이들의 강점을 잘 보지 못하고 우리의 것을 강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생각이 우리 안에 있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갑자기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강점을 의식하지 않게 됩니다. 자기의식이나 자아의식이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다른 이들이 가진 것에 대한 감상이 넘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과의 유기적인 연결을 가진 놀라운 표시입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갖는 것의 표시이죠. 2번, 생각을 낮추는 것은 이기적인 자신과 헛된 영광 둘 다와 대조됩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우리의 타고난 겸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겸허입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낮추시고 겸허히 하시고, 그런데 여기서의 중점은 이것이 만들어낸 낮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말할 때 이것은 자신이 선택한 낮춤이 아니라 이것은 속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낮고 뭐 정중한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생각을 가질 때 어떻게 됩니까? 비우는 겁니다. 자신이 붙잡은 것,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했던 것, 달성했다고 했던 것을 다 떠나보내고, 어떤 것 때문입니까? 그분의 사랑스러운 인격 때문에 이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3번,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자신을 낮추셨을 때 이러한 생각, 이러한 사고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일곱 단계로 낮추실 때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에서 나오죠. 오히려 자신을 비우시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노예 모습을 가지신 것, 세 번째는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 되신 것, 네 번째는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신 것이 있고, 다섯 번째는 자신을 낮추신 것이 있고, 여섯 번째는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이 있고, 일곱 번째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계별로 그분이 낮추신 것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 생각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붙잡지 않은 겁니다. 성도들이여, 우리가 붙잡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우리가 이 누림과 체험을 대조해서 말합니까? 뭐냐면 이 누림이 너무나 우리가 영 안에서 주님을 접촉하지만 다른 것에 의해서 빗나가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것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뛰어난 분이 될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분이 될 때, 우리가 낮추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낮출 때, 다만 그분을 귀히 여길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이러한 것들은 그저 다 떠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해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B번, 여기서 보아야 합니다. 이 생각을 가지려면, 이 생각을 허락하라는 것에서 가지려면으로 바뀌었죠. 이 생각을 가지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장, 곧 그분의 부드러운 내적 느낌과 생각에서 그분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주님에 대한 감상이 있을 때, 우리가 그분을 만질 때, 그분을 접촉할 때, 그분을 누릴 때, 유기적인 연결 안에서 이렇게 누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디서 발견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심장 안에 우리 자신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그분을 의식하게 되고 그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절들을 순서적으로 보면 빌립보서 1장에서 7절과 8절을 보면 순서가 있습니다. 바울이 형제님들이 말했던 것처럼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심장 안에 있다라고 말했죠. 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는 이들은 나를 여러분의 생각에 두었다라고 했고, 8절에서는 내가 여러분을 내 심장 안에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접촉할 때, 유기적인 연결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완전히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 안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성도들을 알게 되고, 성도들 마음속에 우리가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심장 안에 서로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이 놀라우신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고 체험할 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10번입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이 생각이 살아있는 어떤 것임을 의미합니다. 사실상 그리스도의 생각은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앞에서 말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인격은 그분의 생각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생각을 품으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은 고린도전서 2장 16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서 각주에서 말합니다. 주 예수님께 어떤 생각이 있었는데 지적인 기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명을 가질 때이 생명과 함께 그분의 그 기관이 기능이 있습니다. 각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는 것을 우리도 안다는 겁니다. 그분이 아시는 것을 우리도 아는 겁니다. 그분이 아시는 것을 우리도 알고. 그러므로 형제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살아있는 생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는 것을 기다리고 여러분이 허락해 드리는 것을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기관 중에서 가장 활동적인 기관은 생각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의 그 활동적인 생각을 그분의 더 활동적인 존재로, 더 활동적인 생각으로 바꾸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매혹적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분께 더 이끌리고 그분을 더 누리게 되고 그분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분의 생활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살아있는 그것이 들어갈 때 여러분은 그 여러분의 활동적인 생각이 바뀌게 될 겁니다. 이제 로마서 2번을 몇 가지 중점, 처음 중점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갖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을 알므로써 3장 10절에 이끄는 것입니다. 그분을 그리스도를 알고 이것은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려면 우리는 이러한 본으로서 이 본을 주관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의 본이십니다. 우리와 하나이시고 우리가 그분과 하나일 때 이제 다른 어떤 것도 붙잡지 않고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그분을 만지기 위해서 그분을 향해 가게 됩니다. A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9절까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으로 제시합니다. 우리는 이 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으로 주입되게 해야 합니다. 이 본이 무엇입니까? 이 본은 주관적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부를 때, 나중에 이 구절에서 말하겠지만, 그분은 이러한 본으로서 우리가 그분을 부를 때, 모든 무릎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것입니다. 그분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때, 오, 주 예수님이라고 할 때, 그분께서 본으로서 우리 안에 주입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체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B번,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본은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셨으며, 또한 하나님에 의해 높아지시고 영광스럽게 되신 하나님 사람 구주이십니다. 이제 이 영광스럽게 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이러한 본으로서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분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분으로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만질 때 이러한 체험들, 즉 그분께서 본으로서 체험하신 것들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체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동적으로 우리 자신을 쏟아붓게 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붙잡지 않게 되고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만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1번. 주님은 비록 하나님과 동등하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신 것을 붙잡고 놓지 않아야 할 보배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자신을 비우시고 자신이 소유하신 것곧 하나님의 모습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성도들이여, 우리에겐 하나님의 형 모습이 없죠. 그런데 그분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것을 쏟아부으셨습니다. 우리에겐 어떤 모양이나 어떤 형상을 귀히 여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쏟아내도록 허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기적인 연결 안에서 그분을 만질 때 우리는 자원하여 이것을 비우게 되고 떠나가게 놔둡니다. 에이, 주님은 육체가 되실 때 그분의 신성한 본성을 바꾸지 않으셨다. 그분은 다만 외적인 표현을 하나님의 모습에서 노예의 모습으로 바꾸셨다. 형제님께서 이 메시지를 전하실 때 말씀하신 것은 빌립보서 1장 1절의 전반부에서 말하기를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노예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증언하는 것은 이두 사람이 그리스도를 그들의 본으로 취할 때 그리고 그들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노예였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이러한 본으로 할때 우리도 똑같은 것을 할 것이고 우리가 기뻐할 것입니다. 노예의 모습을 갖는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2번. 주님은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의 모습이 되셨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면 많은 믿는 이들이 생각할 때 그분을 아주 잘생긴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따르면 그분은 모양이 안 좋으셨습니다. 그분은 매혹적인 모습이 하나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분 자신을 낮추셨고 그러한 정도까지 자신을 낮추신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유기적인 연결 안에서 만질 때 우리는 우리의 얼굴을 붙잡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모를 붙잡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자동적으로 떠나게 놔두는 것입니다. 에이, 하나님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신격의 내적인 실제를 의미하며 사람들과 같은 모양은 그분의 인성의 외적인 겉모양을 가리킵니다. B. 그분은 사람들에게 외적으로 한 사람으로 나타나셨지만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내적으로 신격의 실제를 가지셨습니다. C. 그리스도는 인성의 상태 안으로 들어오셨고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의 모습이 있지만 우리에게 이 신격의 모습이 있지만 우리가 살아낼 때 그들에게 제시될 때 그분을 이러한 본으로 취해야 합니다. 3번 그리스도는 순종하시어 죽으심으로써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신 것은 자신을 비우시는 것보다 더 전진된 단계였습니다. B.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신 것은 그분께서 자신을 비우신 것을 나타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낮추신 것의 절정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분을 본으로 알때 어스카 형제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잠시 후에 오시겠지만 형제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이끕니까? 우리가 기꺼이 이러한 본을 살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비우고 십자가의 생활을 살고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살면서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에서 나오는 본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나오는 그 틀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룬다고 했죠. 자연스럽게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살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이 내재적인 내주하는 본을 사는 것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이 본은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보는 이 본은 인간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 구절들에서 볼때 우리가 보는 것은 그분이 사실상 하나님의 모습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말할 때세 가지 표현을 말했습니다. 그 형태라는 말을 사용했고 모습을 말했고 또한 형태, 모습, 모양을 말했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셨지만 우주 안에서 가장 높으신 모습을 가졌지만 가장 우주에서 가장 낮은 모습을 가지셨습니다. 여기서 말할 때 그분이 자신을 낮추셔서 먼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지 않으셨고 그분께서 노예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존재했다면 여러분 기꺼이 노예의 모습으로 오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이 서신을 빌립보인들에게 보낼 때 그는 경쟁과 믿는 이들 사이에는 헛된 영광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말할 때 형제 자매님들이요. 여러분이 싸울 때 여러분 자신의 헛된 영광을 세우려고 할때이 본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우리 가운데 사실 때 사실상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형태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그분은 왕의 모습이나 심지어 다만 그저 멋진 사람으로 오지 않으셨고 노예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이여, 네 형제님께서 권위와 순복이라는 책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을 낮추신 것은 우리가 자신을 낮추는 것과 다르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영광도 없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어떤 높은 지위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낮추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그분 자신을 낮추신 것은 완전히 그분의 위치와 그분의 모습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 형제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실 때 형제님께서 아주 독특한 문장을 사용하셨습니다. 권위와 순복이라는 책에서 5장을 보면 그리스도 아들의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 아래 주제 제목에서 말하는데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누구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께서 순종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참된 순종이 이 땅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는 창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분께서 우주 안에서 그분께서 오셨을 때 우주 안에는 반역이 충만했습니다. 가장 큰 창조물은 그의 아름다움에 마취되었죠. 그래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영광으로 마취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했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완전히 순수한 그 우주 안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죄로 가득하고 추한 것으로 가득한 우주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 순종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순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이 놀라운 본입니다. 그분을 보십시오. 그분이 유일하게 온 우주 안에서 능력과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 분이셨지만 그분이 자신을 비우시고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능력도 없고 자신 안에는 영광도 없는데 왜 여러분이 여전히 헛된 영광을 위해서 다투고 있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분으로서 그 권리가 있었는데 이렇게 하실 수 있었는데 그분께서 자신을 낮추시도록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책에서 권위와 순복 책에서 한 단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께서 자신을 낮추셨다. 영광과 능력과 지위와 그분의 신격 안에서의 형상을 낮추셨다. 그분이 낮추신 결과로서 계시가 없는 사람들은 그분을 알지 못했지만 그를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지만 그분을 다만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다. 그런데 신격 안에서 주님은 자원하여 아들이 되기를 선택하셨고 그분 자신을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셨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자신보다 더 큰 분으로 여기셨다. 아들의 위치는 자원하여 우리의 주님께서 선택하신 것이다. 신격에서 완전한 조화가 있고 신격 안에는 이러한 품격이 있었지만 그분께서 기꺼이 아버지께서 머리가 되시기를 정하시고 아들은 그것을 순종하셨다. 아버지께서 권위의 대표이시고 아들은 순종의 대표이시다. 그리고 니영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순종은 단순하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는 한 순종한다. 그런데 주님의 순종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주님의 순종은 그분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 것보다 더 어렵다. 그분께서 순종하시려면 모든 영광을 비우시고 능력과 지위와 그 신격 안에서의 형상을 비우셔야 했다. 그분은 또한 노예의 모습을 취하셔야 했고 오직 그럴 때에만 그분은 순종할 자격을 갖추시게 된다. 그러므로 순종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형제자매님들이여, 우리가 이 본을 볼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본이 누굽니까? 그분 자신을 지극히 낮추신 분이라는 겁니다. 또한 형제자매님들, 바울이 우리에게 격려해주는 것은 우리 자신 안에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라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이 본을 다만 제시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리경제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것을 읽었을 수도 있고 이것을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처음 들었을 때 제가 기억납니다. 심지어 주님의 상에서 이러한 구절을 놓고 여러 번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인정했던 것은 바로 이 생각이 여러분 안에 이 생각을 여러분 안에 품으십시오. 여러분은 똑같은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똑같은 생각을, 이러한 자원함을, 즉 우리 자신을 지극히 낮추는 이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4번에서 말합니다. 아들은 권위에 복종하는 것의 대표로서 기꺼이 자신을 비우심으로 창조된 사람이 되셨습니다. A번. 주 예수님은 복종의 길에 죽기까지 그분 자신을 복종시키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분이 자원하여 결정하신 겁니다. 아버지께 지극히 순종한 것입니다. 이 구절들을 보면 여기에 인용구절로 나와 있죠. 이것은 아주 충격적입니다. 이사야서 50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부싯돌같이 그분의 얼굴을 굳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분께서 결심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시고 끝까지 고통을 받으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제가 만일 여러분을 데리고 간대 우리가 어떤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거기서 고난을 받을 것이고 거기서 죽임당할 겁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기꺼이 저와 함께 가겠습니까? 여러분 말할 때 저는 그냥 여기 남아있을게요. 왜 제가 그리 가야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 동의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실제로 그분의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것도 그분을 그분의 길에서 돌아가게 우회하도록 하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그러나 일행이 길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가시니 제자들은 이상하게 여겼으며 따르던 사람들은 두려워하였다.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가시고 죽기 위해 가신다라고 했죠. 그런데 그분께서 결심이 굳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두려워했죠. 형제 자매님들 이 정도까지 주님은 자원하신 것이고 아버지께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볼 때 여러분이 깨닫는 것은 바로 이분께서 이 하나님 사람께서 자원하여 그분 자신을 낮추시고 끝까지 낮추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이 똑같은 생각이 우리 안에 있도록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생각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도록 허락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에 따라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낮추겠습니까? B번 주님은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이 내용은 히브리서 5장 8절의 인용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니 형제님이 하신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권유와 순복에서 또 다른 단락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 순종하신 것은 고난을 통해서 배우셨다고 했습니다. 고난은 그분께 순종을 이끌어왔습니다. 참된 순종은 여기 여전히 고난이 있지만 순종할 때 나옵니다. 사람의 유용성은 그가 고난을 받았는가의 여부에 있지 않고 그가 고난 가운데서 순종을 배웠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들만이 하나님께 유용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는다면 고난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길은 수많은 고난들입니다. 저 편안함과 누림을 추구하는 사람은 용도가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순종을 가져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신 것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분께는 쉬웠을 거다. 그분 자신을 낮췄다. 자신을 비우셨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보여주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분을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져오셔서 순종을 배우게 하셨다는 겁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 종류의 상황으로 이끄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가르치고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중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죽어야 한다고 정하셨고 그리스도는 순종하셨습니다. 이 두 말은 정말 저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순종하셨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간단한 두 단어이지만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그분의 존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분은 자원하고 낮추시고 끝까지 어린 양처럼 순종하신 것입니다. 2번 그리스도는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 이러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C. 온 일생 동안 복종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복종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믿는 이의 순종은 그리스도를 순종의 본으로 취한 결과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기쁘고 가장 사랑스러운 사역의 말씀은 니 형제님의 전집 37권 32장입니다. 37권 32장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더 깊은 기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니 형제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기쁨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말하죠. 빌립보서는 기쁨에 대한 책입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기쁨이 있습니다. 니영재님이 이렇게 말했죠. 첫 번째 종류의 기쁨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기쁨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니영재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더 깊은 누림이 있다는 겁니다. 더 깊은 기쁨은 구원과 관계있지 않고 그 기쁨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 아래 복종시키는 것과 관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단 동의하면, 여러분이 주님의 멍에를 메면 여러분의 생활은 완전히 편하고 기쁨에 차게 됩니다. 니영재님께서 이 저도 아주 좋아하는 그 장 11장을 사용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형제님 말한 것은 그리스도의 3중의 고난을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침례자 요한이 주님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오실 분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침례자 요한이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의심했습니다. 두 번째는 말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침례자 요한이 왔을 때 사람들이 말한 것은 그는 먹고 마시지 않는다. 그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데 여기 사람의 아들이 왔을 때 그가 먹고 마시니 이 음식을 탐하고 술 마시기를 좋아한다라고 말했죠.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께서 그 갈릴리 주변의 가버나움과 벳세다와 고라신 지역에 갔을 때 그 장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을 거절했습니다. 그분의 전파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중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한 장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 내가 당신을 격찬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감추셨고 지혜롭고 현명한 자들에겐 감추시고 어린아기들에게 계시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기쁜 것입니다라고 했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기쁜 것입니다. 그 도시들이 주님을 거절한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보실 때, 즉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독할 때, 또한 모든 수고하고 짐을 진 사람들이여,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여, 나에게 오십시오. 그리고 나에게서 배우십시오. 내 멍에를 지십시오. 내 짐은 쉽습니다. 내 멍에는 가볍고 짐은 가볍습니다. 혼의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죠. 여기서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파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큰 기쁨을 갖게 됩니다. 니영제님이 여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더 깊은 기쁨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감옥에서의 그 즐거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어떤 상황 때문에 그가 기뻐했겠습니까? 사람들이 경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바울의 멍에를 더 힘들게 했는데 왜 바울은 기쁨이 가득했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의 멍에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뻐했습니다. 형제자매님들이여,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자신을 낮출 때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짊어질 때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달콤한 생활이요, 가장 기쁜 생활이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가장 기쁜 것입니다. 5번, 주님은 자신을 극도로 낮추셨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셨고 그분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을 높이지 않고 우리는 자신을 낮춥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겸허히 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 아래 둡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리실 길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화시키실 일이 있고 우리를 높이실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연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하실 때는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부활의 방식으로 하십니다. 3번입니다. 이것은 아주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다 함께 3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에는 우리의 본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역의 말씀에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회복 안에서 오늘 가장 긴급한 필요는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본다면 가장 긴급한 필요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인수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뭐 활력그룹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고 뭐 확산하거나 이주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하겠지만 여기서 형제님께서 모든 것에 우리가 하는 것에 모든 것에 뿌리를 말했습니다. 가장 긴급한 필요.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는 가장 긴급한 필요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본으로 체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때 그는 사실상 아주 절박한 상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신약을 볼때 빌립보 교회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제일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재정적으로 지원했고 바울을 위해 기도했고 교회가 바울을 돌봤고 심지어 다른 이들이 바울을 거절할 때도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말할 때 그의 기쁨이 아직 충만하게 되지 않았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어떤 경쟁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불일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이 해답을 제시할 때 그는 어떤 방법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았고, 그는 그리스도를 제시했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했죠. 그 주제를 볼 때, 빌립보서의 주제를 보면 저는 정말 이것을 누렸습니다. 주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함,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활, 본, 목표, 능력, 비결로 취함. 유일한 해결책, 교회 생활 안에서 유일한 해결책은 그리스도를 이러한 것으로 취하는 겁니다. 다른 해결책이 없습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취해야 합니다.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가르치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친다면 어쩌면 우리가 일시적으로는 도움을 줄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 더 이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산출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긴급한 필요, 우리 가운데 오늘 가장 긴급한 필요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본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 이 유기적인 생각의 과정이 우리 안에 있게 해야 합니다. A번. 우리의 본이신 그리스도는 객관적인 분이실 뿐 아니라 주관적이며 체험적인 분이십니다. 본을 세우셨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이 본이신 분께서 지금 내주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그몇 구절 밑에서 말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운행하십니다. 그분께서 어떻게 운행하십니까? 그분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나에게 은사를 주신다,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가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길은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각을 주입하십니다. B번, 우리의 생활을 위한 내적인 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원칙은 비록 우리가 가장 높은 표준이나 가장 높은 위치를 갖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붙잡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사실상 우리가 높은 위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상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다 아주 낮은 수준에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을 낮추는 것은 아주 쉬운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떤 분들은 자신을 높이 생각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높이 생각하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단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라이프 스타디 11번입니다. 이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높이심이라고 되어 있고 그 아래 제목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본으로 체험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형제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서 오늘날 긴급한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본으로 취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한 생활은 전적으로 경쟁과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과 대조된다. 교회 생활 안에서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우리의 본으로 취하거나 혹은 자동적으로 경쟁이나 헛된 영광의 생활을 살게 된다. 세 번째 길은 없다. 형제자매님들이여,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두 가지 길만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살거나 아니면 우리가 자연적으로 야심의 생활, 헛된 영광의 생활, 경쟁의 생활을 살게 됩니다. 여기서의 결과는 너무나 엄중하다. 우리는 자신에게 정직해야 하며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살았던 생활에 대해서 보아야 한다.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살 때 여러분이 보게 될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본으로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경쟁과 헛된 영광의 생활을 살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자연 법칙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존재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십자가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살지 않는다면 헛된 영광, 야심, 경쟁이 여러분 속에서 심지어 알지 못하는 채로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제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체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매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살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 헛된 영광이 생각나는 겁니다. 헬라어로 헛된 영광은 비어있는 영광입니다. 즉 영광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광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영광을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 영광스럽다, 자기가 볼 때는 영광스럽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것이 바로 헛된 영광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자신을 높인다고 생각하고 아주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공허함만 얻는 겁니다. 이 형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년 동안 내가 교회 생활 안에 있었지만 내가 많은 사례를 안다. 경쟁하고 헛된 영광을 위해서 경쟁하는 이들을 보았다. 예외가 없이 이러한 경쟁에 참여하는 이들은 하락의 길로 갔다는 것이다. 이것은 너무나 어리석다. 교회 생활 안에서 경쟁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것이다. 우리가 뱀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이것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 우리가 다른 이들과 경쟁할 때 우리는 의심할 바 없이 자신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경쟁을 거절해야 하고 제거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어쩌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교회 생활 안에 들어온 것은 러시아에서 1992년에 들어왔습니다. 94년과 95년에 모스크바에 있었던 형제님들이 결정한 것은 그들이 한 무리의 인도하는 형제님들을 훈련시켜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분들이 조금 장래가 촉망되는 형제들을 모아서 매주마다 모였습니다. 거기서 모여서 진리를 추구하고 형제들을 온전케 했습니다. 이제 장로를 임명할 때가 왔을 때 96년 때 장로가 임명되었는데 이영재님과의 교통 안에서 벤슨 형제님과 함께 이 이름을 이영재님께 말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장로들은 임명을 받았는데 함께 모였던 인수보다 작은 인수가 임명되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이 장로로 임명되었는데 그 모였던 사람들은 15명인가 20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명되지 않은 형제들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들이 즉시로 교회 생활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정말 그 지위를 추구했던 겁니다. 제가 이것을 볼 때 저는 그때 장로로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심지어 그 그룹에 포함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중점은 제가 그것을 보았을 때 아니 이게 뭐지? 왜 심지어 교회 생활까지 떠나지? 왜 여기 있었단 말입니까? 아니 헛된 영광을 위해 있었습니까? 이름을 위해서 있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회복을 위해 있었던 겁니까? 우리는 결코 헛된 영광을 위한 생활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야심을 위해서, 경쟁을 위해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유일하게 여기서 구출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C번,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간 생활의 방면, 특히 그분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것을 붙잡고 놓지 않아야 할 보배로 여기지 않으신 방면에서 그리스도를 살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어떤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세상에서는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정말 많은 성취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얘기할 때 그분들을 만나면 그들이 뭐 특별한 사람이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형제 자매들, 우리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로 느껴집니다. 이것이 정말 합당한 겁니다. 아주 정상적인 겁니다. 어떤 형제님이 한 번은 형제님께서 TV에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뉴스에 나왔습니다. 어떤 성도들이 저에게 와서 말하기를 그 형제님 보았습니까? TV에 나왔습니다. 보셨습니까?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제가 그 형제님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말하기를 제가 그것이 좀 방향이 안 됐으면 좋았을 걸요. 성도들이 저의 생활에 그 부분을 몰랐으면 좋았을 겁니다. 저를 다만 집회 안에 있는 일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때 아주 인상받았습니다. 그 형제님은 정말로 기꺼이 그분 자신을 나타낼 때 그냥 교회 생활 안에 있는 형제로 나타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본을 보아야 합니다. 이 생각을 가져야 하고 이 생각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게 해야 합니다. 1번. 우리 안에는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결코 무언가를 붙잡고 놓지 않아야 할 보배로 여기지 않으며 언제나 기꺼이 지위와 직함을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지위와 직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항상 가장 큰 본은 바로 주 예수님의 생활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13장을 보면 13장에서 볼수 있는 것은 발 씻음의 본입니다. 주님께서 알게 되신 것은 그분이 깨달으신 것은 그분이 가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분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이제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읽을 때 충격받은 것은 2절이었습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에 대해서 말하죠. 그때에 사탄이 이미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넣어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는데 그분은 이 사람이 몇 시간 후면 배반할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씻어주시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의 발을 씻어주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이미 아주 큰 일이죠. 뭐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데 이 사람이 당신을 배반할 겁니다 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좋습니다. 자, 다른 사람의 발은 씻어주겠지만 이 사람은 안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뺍시다. 그런데 주님은 낮추신 겁니다. 기꺼이 모든 사람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공급하셨고 심지어 그 사람이 그분을 배반하고 배역할 것도 아시면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교회 생활이 똑같은가? 내가 기꺼이 다른 이들의 발을 씻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내가 어떤 위치를 주장하는가? 실제로 이것은 헛된 영광인데도 구하는가? 아니면 내가 자원하여 내가 허리를 숙이고 이 형제자매들을 섬길 것인가?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생활이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는 겁니다. D번. 우리는 우리의 본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본은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통과하신 이 본이 있죠. 이러한 단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의 체험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에 나오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신 여러 단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이 완전히 나타난 것의 여러 면들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그저 하루 동안만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 상한 것을 그저 하루 동안 한 번만 이렇게 참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더 낮추고 더 낮추고 더 낮추고 어디까지입니까? 죽기까지 인도하는 겁니다. 2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이 완전하고 절대적인 방식으로 살아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생명과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우주 가운데 더 높은 생명이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 생명 가운데 가장 위대한 본입니다. 그리스도를 살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에 보내신 그분을 삽니다. 여러분이 뭔가 그리스도를 산다고 주장한다면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어떠한 표현이 나에게서 나오는가?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서 보는가? 이 대답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가 아니라 높여지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기꺼이 자신을 지극히 낮추신 그러한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4번.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함으로써 우리는 부활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오직 이러한 방식으로서만이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부활 능력을 갈망하지만 그들은 기꺼이 십자가 못 박힌 생활 안에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피해 가려고 합니다. 그들은 부활 능력을 체험하는 곳으로 쫓아가지만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활 안에 있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5번.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생활은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이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 안으로 이끄실 것이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의 천연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가장 높은 생활은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가장 낮은 것이라고 생각하죠. 가장 비참한 생활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가장 높은 생활입니다. 이것보다 더 높은 생활이 없습니다. 찬송가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는데 이것을 반복적으로 읽어보았는데 635장입니다. What's my 이 형제님이 쓰신 찬송인데 이 형제님께서 이 찬송을 쓰실 때 함께 하셨습니다. 이 찬송에서 말하는 것은 이 포도나무의 고난입니다. 여기에 15개의 가사가 있죠.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생활을 보여줍니다. 이 설명은 어떤 이론에 그치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사람, 즉 이러한 생명을 산 사람의 설명입니다. 이것이 그러한 자서전입니다. 이것은 워치만 니 형제님의 자서전입니다. 제가 그 찬송가를 보았을 때 제가 정말 감동받은 것은 13절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주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나무의 일생을 말합니다. 뭐 겨울도 통과하고 그렇게 말하죠. 이것은 너는 손을 높이 들어 하늘 공기 마시며 결코 땅에 기대거나 엎드리지 않느나 가지치는 이의 손길 웃으며 다시 맞아 마치 전에 그 아픔을 겪지 않은 이처럼.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매번 우리가 십자가를 체험할 때 마치 새로운 체험 같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뭔가를 체험할 때 우리가 부주의하죠. 그것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 그것을 체험하기를 원치 않죠. 그런데 여기서 말할 때 포도나무는 이 가지를 이전에 한 번도 맞지 않은 것처럼 준다는 겁니다. 매번 십자가를 체험할 때마다 항상 새롭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겁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이것이 바로 주 예수님의 생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워치만 니 형제님의 생활이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입니다. 우리 체험해서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다 함께 6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일상생활의 본으로 삼을 때, 그리스도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높아지신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가 이 형제님의 갈망을 이루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본으로 취하는 것이 우리의 긴급한 필요입니다. 두 분씩 30초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을 찾아갑니다. 어떠한 본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이때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이위 앞마이크로 나와주셔서 신원하시고 신원하는 것을 연습하시고 그리스도를 발현해 주십시오. 예, 망설임 없이 와서 시작해 주십시오. 빌립보서의 문맥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재정적으로도 지향했지만 여기에 어떠한 경쟁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생각을 너희 안에 품으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사로잡히고 그분이 아버지를 사랑한 만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기적인 이 관계를 보고 이 하나됨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생각이 우리 안에 재생산될 것입니다. 이 전지하신 분이 이러한 순종을 배웠고 어떠한 것을 소유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렇게 노예의 모양을 택했고 이것이 우리 안에도 재생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볼때 바울은 그들의 이러한 문제에 어떠한 해결사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형태로 사셨지만 이러한 노예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분을 높이 여겼다고 했고 그분에게 그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 본은 다만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빌립보서에 볼때 우리가 체험하고 주관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이러한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각을 너희 안에 품으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죽음의 생명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저는 예수님의 이런 겸손함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떤 형제님이랑 요한복음을 읽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떡을 가지고 이것을 담아서 주는 사람에게 나를 배신할 것이다라고 했고 유대에게 준 다음에 해야 될 일을 빨리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떠한 화냄 없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그랬으면 아무 말도 안 했겠지만 예수님은 매우 겸손해서 다 이렇게 음식을 주고 그분을 배반할 이런 자에게도 이렇게 공급해 줬습니다. 저도 이렇게 사람들을 어떠한 이러한 높이를 제가 두는데 이것들로 다 없어지고 주님의 이런 생각이 들어오게 허락해야 됩니다. 저는 왜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죽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이들은 주님이 이렇게 피해받는 그냥 다만 피해받는 자라고 생각됐지만 그분은 이러한 죽음을 택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치도 이렇게 당하시고 이렇게 죽으셨을 때 이러한 주님의 높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체험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런 십자가의 죽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 부어낼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 이러한 체험들이 이러한 체험들을 십자가 못 박히는 체험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메시지는 우리를 매우 노출시킵니다. 제가 고백해야 될 것은 저는 어떠한 것을 어떠한 교회 생활 안에서의 영광을 제가 찾고 있었지만 할렐루야. 우리가 말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본을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이러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도 교회 생활 안에서 어떠한 야심, 직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비운 이러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하고 추구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가 완전한 때로 왔는데 이것은 제가 부모님 댁에 이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모님 댁으로 돌아갈 때 이러한 상황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일어날 수 있는데 제가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주 예수님 어떠한 체험이 있습니까? 이러한 십자가 못 박히신 이러한 체험을 할수 있고 이러한 생명을 이러한 상황에 체험해서 우리 자신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 자신을 비우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자신을 굴복하고 당신을 취하고 당신을 십자가에서 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본이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힌 이러한 생명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이러한 경쟁심과 헛된 영광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제가 매우 화났고 어떻게 이렇게 법적으로도 취할 수 있다고 했지만 주 예수님, 저는 이제 위에 올린 이러한 구절을 봤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 원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것을 초월했습니다. 이러한 못 박히신 자가 있습니다. 형제님께서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생각도 이렇게 미친 듯이 하고 많은 것을 생각하지만 빌립보서 2장 5절을 누렸습니다. 이 생각이 너희 안에 있게 하여라라고 하는 것을 누렸습니다. 이 생각은 그리스도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좋은 생각이 아니지만 이 생각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허락하라. 허락하라는 것은 허락하기 입지를 주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우리 안에 있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 본으로 우리가 알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본은 다만 객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한 주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재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이 우주에 복종이라는 것을 창조하셨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 안에 있습니다. 이 본이 우리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 본에 따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수 있고 그리스도가 올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9절을 객관적인 방면으로만 보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5절부터 9절을 주관적인 방면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따라야 될 이러한 본으로 보고 이러한 자기 자신을 겸허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22절을 봐야 됩니다. 이러한 운행하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이러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와 똑같은 생명과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입지를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이러한 지명과 지위와 이러한 능력도 다 비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무엇을 높은 곳에 놓고 있습니까? 이것은 그 원수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많은 기획들을 입고 많은 본을 살아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은 빌립바에 있는 민인이들에게 이 생각을 너희 안에 있게 하여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할 때 주님 어떻게 당신이 아버지를 사랑한 것처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고 당신이 아버지께 십자가에까지 순종하신 것을 어떻게 제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라고 생각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관적인 이러한 방식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모방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 영 안에 있는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통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접촉할 때 아버지를 사랑한 사랑은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주님을 체험할 때 우린다는 것은 상관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성취한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리스도는 매우 탁월합니다. 그리스도는 매우 탁월합니다. 여기에 긴급한 필요가 있습니다. 회복의 긴급한 필요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 탁월한 그리스도를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통치하고 우리 안에 이러한 겸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허락해야 됩니다. 우리는 경쟁할 필요가 없고 헛된 영광을 추구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을 낮춘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체험할 때 우리는 매우 낮게 되어서 서로의 발을 씻어줄 수 있고 그리스도의 이러한 사람들, 성도들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사역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본을 봤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땅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됐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이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자기 자신 내렸습니까? 그분은 이러한 영광과 권리와 이러한 지위가 있었지만 이러한 모든 권리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다 내려놓아서 이렇게 노예의 위치에 서 쓰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볼때 우리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또 우리 안에 들어오기 얼마나 필요로 한지 그리스도를 얼마나 체험할 필요가 있는지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십자가 못 박히신 생명으로 있어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여기에 많은 혜택들이 있고 이러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십자가 못 박히신 삶은 우리를 이기적의 야심과 헛된 영광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발도 우리가 씻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십자가 못 박히신 삶은 항상 신선하시고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거나 아니면은 야심과 헛된 영광을 가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택할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이러한 본이 있습니다. 이러한 본은 이 세상의 본이랑 대조하십니다. 이것은 다 자기 자 권리를 취하는 이러한 세상이죠. 우리에게는 이러한 자기 자신을 낮춘 이러한 순종하게 된 본이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되고 수치받는 것은 우리가 틀렸을 땐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옳다고 생각할 때는 매우 힘듭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허락해야 됩니다. 이러한 내가 우리 안에 내주하기를 허락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그분께서 아들이었지만 그분께서 고난당한 것을 통해서 배웠다고 했습니다. 이 서제를 볼때 이영재님께서 지방교회를 역사를 보여줬고 두 장을 니 형제님과 그분의 고난들과 공과들을 나열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힘듦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에 따라 살고 우리의 이렇게 순수하게 될수 있는지 이런 것을 다 배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깊은 누림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멘. 형제 자매님들, 우리에게는 여기였고 여기 앞에 나오는 것도 힘들었지만 아멘.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매우 귀한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도 매우 누림이 많으셨는데 주님의 이러한 죽음은 다만 죽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추구하고 더욱더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모든 것을 사랑했지만 형제님께서 우리가 십자가 못 박혀진 삶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우리의 본을 취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말씀으로 매우 왔다 와닿았는데 매일 날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체험이 있습니다. 이게 좋든 나든 우리는 자신을 낮추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주 예수님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형제님께서 우리가 겸손하게 되는 것이 쉽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겸손하게 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에 매우 힘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종을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러한 복종을 가진 것이 아니라 창조했다는 것에 매우 놀랐습니다. 주 예수님, 이 세상이 반역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이 자기 자신을 아버님으로 이렇게 사셨고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최고의 높은 그리스도가 이러한 십자가 못 박힌 생명입니다. 주님이 제 안에서 부활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주님이 저를 매우 폭로시킨다고 느꼈습니다. 어떠한 것도 이기적인 야심을 따고 헛된 영광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낮추어서 서로가 더 으뜸하게 탁월하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제 천연적인 방면에서 이렇게 아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봉사하면서 제 안에 있는 이 야심도 있고 헛된 영광도 있고 이런 견제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본이 어떤 객관적인 본이 아니라 체험할 수 있는 본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우리 안에 있도록 허락할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는 이러한 한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지만 주님이 들어와서 제가 그 주님과 이렇게 시간을 보낼 때 주님의 생각이 제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새롭게 했고 어떤 사람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화가 있었고 화평이 있었습니다. 기쁨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관적인 방면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조화와 기쁨이 있었고 형제는 주님이 그 생각을 형제 안에 넣도록 허락했습니다. 저도 누렸습니다. 여기에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회복의 오늘날 긴급한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으로 체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있도록 허락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야심과 헛된 영광이 아니라 생각을 낮추어서 서로보다 더 으뜸하게 더 탁월하게 생각해야 된답니다. 우리의 미덕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 미덕을 오히려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나를 배신할 이런 사람의 발도 우리가 씻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본은 이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형제 자매님들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집회를 마칠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내일 주님의 상으로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일찍 오시고 영을 훈련시키십시오. 여기 첫 번째는 물질적인 헌금입니다. 이러한 헌금은 여기에 설치된 입구에 설치된 그 입구 안에 넣어주십시오. 또한 특별한 지방교회로 헌금하시면은 거기다가 써주십시오. 만약에 어떠한 적심이 없다면은 남가주 교회들의 혜택을 위해서 다 우리가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차량입니다. 차들이 다 날아갈 수 있도록 여기에 발표된 이러한 형제들을 따르고 차로 건네 성도들은 이렇게 횡단보도를 잘 사용하고 이러한 차량을 방해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서점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곳의 서점은 30분 동안 열려 있을 것입니다. 내일 아침입니다. 여기에 주말에 어린아이들의 캠프가 있습니다. 유치원에서부터 6학년에 이러한 캠프가 있는데 이것이 내일 1855 웨스트 볼 로드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러한 신청은 9시 15분에 시작합니다. 이러한 어린아이들을 가진 부모님들은 내일 다른 관람하는 이러한 방에서 갈수 있는데 이것은 FTTMA에 있습니다. 부모님들이다. 1855 웨스트 볼로드에 있는 부모님들은 먼저 가서 아이들을 가지고 가시죠. 여기 머물러 있지 않고 많은 어린이들이 벌써 2시 반부터 봉사하기 때문에 빨리 가주십시오. 먼저 가주십시오. 마지막으로.